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이 새해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그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고 그것이 기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들은 신앙에 이 생기 있고 활력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아, 내가 저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내 삶의 어떤 극적인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것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이것저것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은 진실하고 성장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대답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답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신앙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질문해 볼 때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답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다 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는 많은 비중을 드리지만, 그러나 성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로교의 약점이기도 한데, 역사적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1년에 4번 성찬을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찬이 좀 낯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로교회가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을 왜 이렇게 고민하는가 하면, 성찬이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이나 다른 어떤 교회들은 매주 성찬을 행하는데, 여러분, 매주 성찬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성경에서 성찬을 매주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두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세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고민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성찬에 대해서 딱 정해진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찬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인데, 왜 이렇게 교회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과 방법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게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합당하게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찬의 이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이 성찬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되고, 성찬에 대해서 더 우리가 배우고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고민한 것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미숙하게, 그리고 잘못되게 이 성찬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찬이 교회에서 은혜의 방편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성찬을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는 이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더 배우고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성찬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유익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떡과 잔, 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곧 죽으실 것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성찬에는 매우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있는 이 신비한 면들을 교회가,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오류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성찬을 대하는 교회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를 지나면서 교회가 이 성찬이 이렇게 일상적인 식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매우 신비로운 말씀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찬을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이 이 성찬의 신비로운 면을 강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이렇게까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성도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살펴보는 일에 실패해서 죄를 가지고 와서 이 떡을 먹거나 잔을 마시게 되면 심성 모독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점점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가톨릭의 사제들조차도 이 성찬에서의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기적이 여기에서 실현된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성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 성찬을 집례하다가 떡을 떨어뜨리게 되면 예수님의 이 거룩한 몸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신성모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성도들이 큰 잔에다가 이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들이 실수해서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결과가 온다는 그런 생각들까지 하게 되면서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무지하고 부주의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얇은 밀가루 조각으로 입에 딱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서 사제 앞에 나와서 입에다가 그 얇은 밀가루 전병을 입에 딱 넣어주면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잔을 받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이 두려워서 성도들이 잔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제만 잔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 신비로운 것으로 강조한 나머지 성찬식을 잘못 거행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는 이 성찬에 대해서 공제설이라고 해서 이 성찬의 신비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캐톨릭처럼 그렇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떡과 잔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임하시는데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떡 위에, 떡 아래에, 떡 옆에 임재하신다는 아주 모호한 말로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신비로운 능력으로 성도들이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찬을 너무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그들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켰고 성찬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그들의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오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종교개혁의 역사는 이 성찬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캐톨릭의 이런 신비적인 견해를 지나치게 반응하고 성찬의 의미를 축소시킨 나머지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이건 단순히 떡이고 이건 단순히 포도주야.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 의미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이 몸이 건조하고 지적인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념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자 중에 칼빈은 성찬을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께서 그 떡과 잔에 임하셔서 영적으로 임재해 주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견해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가장 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금 밝히 적용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말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그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생겨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비롭게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것을 올바로 시행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성찬이 몸이 건조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신비로운 생각을 한 나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짜내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믿음으로 되새길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이 우리 영혼의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명하시면서 제자들은 이것을 교회 모임에서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임에서 성찬을 올바로 시행하지 못함으로 이 은혜의 방편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에게 편당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이기로 한 날짜에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배불리 먹고 마시고 또 늦게 온 사람들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 못함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찬은 식사였습니다. 애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올바로 시행하지 못함으로 도리어 성찬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올바로 살피지 않고 이 성찬을 올바로 시행하지 못한 결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병들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이 성찬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성찬을 통해서 어떤 영적을 누려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다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생애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그 모든 의미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그런 전능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자기의 피로써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들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어떠한 것을 보시고 의를 따라 우리의 어떤 의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피를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값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의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의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저 값없이 돈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참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고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은 항상 죄의 힘과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죄 때문이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없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은 고통받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세력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죄는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더럽히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죄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좌절하는 우리 모든 영혼에게 유일한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신비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경험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가 거기에서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피의 권능이 우리의 영혼을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찬의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그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신비로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져 있고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성령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평안과 죄 용서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 떡과 잔을 들고 보면서 그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능력은 단지 우리의 과거의 죄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서 떡과 잔을 대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묵상할 때에 이 떡과 잔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죄사함과 정결함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우리 육신의 힘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내면의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바른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신의 본분을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즐길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 안에 연약한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더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자리에서 올바른 자로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자주 죄를 짓고 실패하고 또 완고한 고집과 죄를 버리지 못함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모든 얽히고 설킨 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벗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사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전의 삶의 모든 실패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